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지구상에서 인간은 언제 처음 이 술이란 음료수를 마셨을까요? 술의 주재료인 알코올을 발견한 정확한 시기를 밝히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산이 기록된 역사보다 오래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알코올 음료의 증거는요, 신석기 시대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그 오래전에 도자기 항아리에 밥, 꿀, 과일로 만든 발효 음료의 잔여물이 발견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동에서도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맥주를 만든 증거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알코올 음료, 술을 만들어 마신 인류의 역사는 수천 년 동안 다양한 문명에서 인류 문화와 사회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자, 술을 적당하게 마시면 건강에도 좋고 장수에도 도움이 된다는 상식이 당시에도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최근 나온 새로운 연구가 이런 통념을 바꿔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이 인용해 보도한 기사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수십 년 동안 과학 연구에서는 적당한 음주가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 것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건강에 더 좋고 더 오래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40년이 넘는 연구에 대한 새로운 분석은 이런 연구 중 많은 부분에 결함이 있고 오히려 그 반대가 맞다는 결론. 그러니까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좋으며 장수에도 좋다는 상식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 연구는 약 500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100개 이상의 연구를 분석한 건데요. 이 연구진이 분석한 의학 보고서들은 처음부터 음주하지 않는 사람과 적당한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을 비교한 경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연구 책임자가 뉴욕타임스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술로 인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적당히 음주하는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결코 후자 자체가 건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없다면서 이 전자는 그러니까 술로 인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어떤 군과 비교해도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높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상식이 의학계에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1924년 이후라고 하는데요. 신문은요, 최근 수십 년 동안 이 레드와인, 적포도주가 블루베리와 크랜베리에서도 발견되는 라스베라트롤이라는 보호항산화제가 고농축되어 있다는 뉴스 기사를 통해서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는 평판을 얻었지만 그러나 이 적당한 음주에 대한 가설은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알코올 산업의 역할이 밝혀지고 적포도주를 포함한 적당한 술 섭취조차도 유방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밝혀짐에 따라서 수년에 걸쳐 점점 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런 연구 자체가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요, 신문은 이번 새 연구가 내놓은 분석은 적당히 마시는 사람들이 평생 술을 마시는 사람에 비해서 더 오래 살고 있다는 어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장점이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생활 속 경제, V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4월 둘째 주에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Like crazy.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이 이번 주 빌보드 차트 핫100 차트에서 1위로 데뷔한 최신 싱글 미쳤어로 전 세계 가요계를 강타한 것으로 보인다고 포브스지가 밝혔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이는 한국 솔로 아티스트 최초로 권위 있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한국 솔로 아티스트에게 역사적인 순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Like Crazy는 출시 첫 주에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한 덕분에 놀라운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이 빌보드에 따르면 이 노래는 미국에서 2주 초까지 25만 4천 번이나 팔렸습니다. 이 상당한 숫자의 이유 중 하나는 빌보드가 그룹화한 다양한 리믹스 곡으로 나갔다는 것과 그 외에도 지민과 방탄소년단의 열혈 팬들이 몰려들어서 한 가지 형태로만 구매가 가능해도 어마어마한 출발을 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빌보드 핫100은 매주 미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 노래를 추적하는 인기 순위죠. 판매, 또 실시간 듣기 스트림, 라디오 방송을 결합해 순위를 매깁니다. Like Crazy는 방송에서는 많지 않았지만 무려 1,000만 실시간 듣기 스트림을 기록했으며 매우 중요한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네, Like Crazy의 성공으로 지민은 핫100 정상에 근접한 한국 아티스트들의 극소수 그룹에 합류했는데요. Like Crazy는 이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제치고 해당 카테고리에서 솔로 뮤지션의 히트곡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국제공항. 지난해 전 세계 국제공항 가운데 가장 붐빈 국제공항 최상위 10위권 중 5개가 미국 공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로 붐비는 공항은 바로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으로 지난해 9,370만 명의 여행객이 비행기를 타고 내렸다고 공항국제위원회 집계를 인용해 5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충격이 더 심했던 전년에 비해서 24%가 급증한 규모이지만 코로나 직전이 2019년 규모에는 15% 못 미친 것이지만 지난 수년간 가장 분주한 공항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2위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포트워스로 7,340만 명이었고 3위는 6,930만 명의 콜로라도주 덴버 국제공항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카고 오헤어 공항은 6,830만, 4위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6,590만으로 6위였습니다. 미국이 아닌 곳에서 가장 붐빈 공항은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두바이 공항으로 6,610만 명으로 5위였습니다. 이어서 7위 이스탄불, 8위 런던, 9위 뉴델리, 10위 파리 국제공항 순이었습니다. 이 화물 운송 물량으로는 홍콩 국제공항, 국제 여행객 수송량으로는 역시 두바이 국제공항이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제공항협의 측은 미국 공항은 내수 시장 덕에 빨리 회복할 수 있었고 최근에는 두바이, 이스탄불, 런던 등 글로벌 허브가 상위권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2022년 전 세계 항공 여객기 수는 54%가 폭증한 70억 명으로 세계 총 인구의 90%를 육박했는데 2019년 규모에는 26% 미쳤습니다. 미국 내 화재 소식을 화재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입니다.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고 있는데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또 독자들께서 어떤 기사에 관심을 두셨을지 궁금한데요. 가장 많이 읽힌 기사가 어떤 거였나요?
네,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가 3일 4월 셋째 주 미니트맨3 시험 발사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한 미국 내 전문가들의 평가를 담은 기사가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자 일단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 어떤 건가요?
네, LGM-30 미니트맨은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무게 35톤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사거리가 9,600km의 탄도미사일로 미국의 주요 핵전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간당 28,400km고요. 1962년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네, 위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전문가들이 이 미니트맨3의 위력에 대해서 내린 분석을 보면요. 먼저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할 경우에 바로 북한 정권을 끝낼 무기 체계라는 점에서 김정은이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 정권 종말을 초래할 거라고 경고한 걸 언급하면서 이 미니트맨 뚜리가 바로 그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주요 무기체계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탄두를 탑재해서 북한의 여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군은 1년에 4차례 정도 이 미니트맨 뚜리의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통상 실시 하루 전이나 직후에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보름 전에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한 유일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미니트맨 3는 장거리 전략폭격기, 전략핵 잠수함과 함께 미국의 3대 핵 전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이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하고 핵 잠수함, 전략폭격기 같은 3대 핵 전력을 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왔습니까?
네, 맥스웰 부대표는 그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이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어떤 움직임이든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 전력을 갖춘 미국도 정기적인 시험 발사를 통해서 관련 체계가 완전히 기능하도록 하고 준비 태세를 확실히 하며 적대적 행위자들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미국을 방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니트맨 3 위력이 매우 강력하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북한을 사용하게 된다면 뭐 그 피해가 막대하겠네요.
네, 게리 세이머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전 조정관은 미니트맨 3의 위력이 매우 강력하다면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과도한 인명피해를 우려한 미국이 북한 정권을 끝낼 때 ICBM보다는 재래식 역량을 활용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세이모어 조정관은 이 점을 김정은이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 정권을 끝내기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걸 뜻한다면서 김정은이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반드시 ICBM으로 북한을 공격할 계획인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과도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른 의견도 있습니까?
네, 미국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북한 정권을 끝낼 때 이 미니트맨 3보다는 전술 무기를 사용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김정은이 미국이 보유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두려워해야 한다면서 전략 제트기를 비롯한 공중기반 플랫폼, 전술 플랫폼, 탄도미사일 방어, 그리고 북한보다 훨씬 뛰어난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체계를 거론했습니다. 이어서 미니트맨 3가 매우 정교한 체계이긴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지휘 통제 체계와 지도부를 겨냥할 거라면서 이때 전술적인 무기 체계가 사용될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이 시점에 미니트맨 3를 시험 발사한다고 예고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그리고 여러 북한의 기념일이 몰려있는 달이 4월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떤 의도가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전문가들 대부분은 이번 미니트맨 3 시험 발사를 정치적인 신호보다는 정기적인 성능 시험으로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베넬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니트맨 3 미사일 시험 발사는 연중에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일정 또한 사전에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5년 전에 계획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서 목표물로부터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바람의 색이 계절별 날씨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진다는 뜻이고 이런 조건들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은 연중 다른 시기에 시험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번 발사가 공중 발사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된다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있습니까?
네, 공중 발사 통제 시스템은 핵 전쟁 때 지상에서 발사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체계인데요. 베넷 연구원은 미국이 러시아의 공격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마지막 날에 북한 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이 21년 연속 채택되는 건데 관련 내용 독자들에게 또 많이 읽혔네요.
네, 스웨덴의 안나 잘드펠트 제네바 주재 대사가 이 결의안을 제출했는데요. 잘드펠트 대사는 회의에서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이 됐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북한의 인권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 여성과 소녀들이 인권 침해의 특별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이 계속 다뤄지도록 보장하는 게 우리의 공동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결의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반인도 범죄를 규탄했는데요. 한국 등 외부 제작 콘텐츠를 엄격히 금지하는 북한의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과 관련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또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인 구금과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의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기관에 피해자의 생사,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걸 북한에 촉구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겼습니다.
네, 한국은 이번 결의안에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네, 한국은 이번에도 공동 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부터 남북 관계의 특수성 등을 들어서 공동 제안국에서 빠진 지 5년 만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번 결의안 채택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북한은 어떤 반응인가요?
네,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인권 증진과는 무관한 정치적인 음모를 담은 문건이라고 강력하게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이 명시한 인권 침해는 북한의 사회 시스템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입장을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무부가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21년 연속 채택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탄도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주민들을 위한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에 하나라고 규정하면서 인권 상황을 개탄했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나요?
네,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학대를 기록하며 북한의 초국가적인 억압에 대응하고 북한을 드나드는 독립적인 정부의 흐름을 늘리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수십 년 동안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북한 정부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옹호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한 스웨덴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이번 결의안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실이 답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유엔과 다른 관련국들과 함께 우려되는 인권 상황을 포함해서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국제법에 따라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웨덴은 한반도의 상황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장기적인 의지를 갖고 있으며 대화와 신뢰 구축 과정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제네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도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내용 좀 보도록 하죠.
네, 제네바 주재 유럽연합 EU 대표부는 5일 52차 이사회 결과를 종합하는 보도 자료를 내고 이번에 채택된 43개 결의안 가운데서 북한을 포함한 5개 결의안이 EU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북한 결의안은 악화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책임 규명 작업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의안은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고 서울사무소 등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역량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이 계속 단호하게 다뤄지도록 보장하는 건 인권 이사회의 책임이라면서 이번 결의안이 정부가 자행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짧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미 국방부가 미국의 탄약 비축 상황에 대해 밝혔네요.
네, 미국 국방부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탄약 비축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군의 준비 태세와 비축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표는 최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우크라이나 전에서 미국이 엄청난 양의 탄약을 소비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탄약 비축부는 어떻게 보충할 거라고 하나요?
네, 사브리나 씽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가 탄약 획득에 집중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급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축분을 보충하기 위한 계약을 지속하는 총체적인 부서를 갖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 우리는 탄약이 우크라이나의 우선순위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전장에서 필요한 걸 제공하면서도 우리 군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파트너 그리고 동맹국들과 계속해서 협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이 한국에서 구매하는 탄약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까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싱 부대변인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물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고 이동시키기로 결정할 때 가져다 쓸 수 있는 비축분이 세계 곳곳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생활 속 경제가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영화 산업을 통해서 미국 경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택상 기자입니다.
올해 오스카 주인공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지난 12일 미국 영화 산업의 중심지인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서 95회를 맞은 시상식의 주인공은 바로 이 영화입니다. Every rejection, every disappointment has led you here. 11개 부문 후보에 오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 최고상인 작품상을 비롯해 7개 부문에서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오스카 시상식은 칸 영화제 등 다른 영화제와는 달리 국제 영화제와 같은 시상식이 아닌 미국의 영화 시상식입니다. 미국 영화 중심의 시상식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 이것이 바로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이 미국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영화 산업, 어느 정도 규모죠?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영화 산업의 흐름을 살펴볼 때 큰 영향을 끼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입니다. 지난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당시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중단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 미국의 영화극장 산업 규모가 어땠는지 볼까요? 지난 2013년 미국 영화극장 산업의 규모는 약 184억 5천만 달러였고요. 이후 2016년에는 207억 6천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17년도에 잠시 주춤했었던 이 산업은 지난 2018년에는 2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도에 영화 산업 규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반토막이 아니라 반의 반토막 수준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2020년 영화극장 산업 규모는 55억 달러 수준에 그쳤습니다. 2021년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 조금씩 일상생활이 복구되면서 67억 달러를 넘었고 2022년에는 약 87억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흥행에 성공한 미국 영화, 어떤 것들이 있죠? 미국 영화 관련해서 흥미로운 내용을 좀 볼까요? 과연 어떤 영화가 역대 흥행 상위에 올라가 있고 또 어떤 할리우드 배우들의 출연료가 높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 역대 흥행 1위 영화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예고편의 일부분을 들려드릴 텐데요. 들어보고 어떤 영화인지 맞춰볼까요?
I see you.
즉 나는 너를 본다 라는 이 대사 들으셨나요? 영화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중요한 대사죠.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대사인데요. 어떤 영화인지 감이 잡히나요? 바로 아바타입니다. 이 영화는 제임스 캐머런 감독 작품으로 지난 2009년도에 개봉했는데요. 전 세계 흥행 수입이 29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 2021년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 즉 GDP가 약 233억 달러였는데 이 영화 한 편으로 이 북한 GDP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을 올린 겁니다. 역대 흥행 순위 2위 영화는 뭘까요? 이번에는 좀 다른 힌트를 드려볼게요. 이 영화의 주제 음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바밤 바바밤 빰 바바밤 바바밤 빰.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음악이죠. 약 7년 이상에 걸쳐서 시리즈로 제작됐고요. 또 전 세계 대부분의 자유국가에서 개봉한 영화로 정말 노래만 들어도 바로 맞추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바로 마블에서 만든 영화 어벤져스입니다. 이 시리즈 영화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전 세계 흥행 2위 영화에 올라있는데요. 수익은 아바타에 조금 못 미치는 약 28억 달러입니다. 3위는 1997년도에 제작된 영화 타이타닉인데요. 당시 리오나도 디카프리오라는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해 전 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훔쳐버렸죠. 이 영화의 전 세계 수익은 약 2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화에 출연하는 주요 배우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많은 돈을 번 배우는 톰 크루즈입니다. 영화 탑건 매버릭의 출연료로 1,300만 달러를 받은 것에 더해서 공동 제작자로 총 1억 달러의 수입을 벌어들였습니다. 영화 한 편에 1억 달러. 정말 억 소리가 나는 규모죠. 다음은 시상식에서 진행자의 뺨을 때려 비난의 대상이 됐던 배우 윌 스미스인데요. 영화 노예해방으로 무려 3,5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3위는 앞서 잠시 언급했던 리오나도 디카프리오인데요. 영화 킬러스 오브 더 플라워문으로 3천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영화관 한번 가볼까요? 네, 저는 지금 북미 최대의 체인 영화관 사업체인 AMC의 한 극장에 와 있습니다. 미국 전국적으로 950개에 달하는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상영관 수만 해도 만 개가 넘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 AMC 영화관에는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을 비롯해서요. 유명 영화 배우인 톰 행크스 주연의 오토라 불리는 남자 등 많은 영화가 상영되고 있네요. 네, 가격을 볼까요? 같은 영화라도 어느 상영관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가령요, 이 아바타 물의 길의 경우를 보면요. 영화를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 초대형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아이맥스 상영관에서는 $17.39고요. 일반 상영관은 $16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영화 볼 때 팝콘과 음료수가 빠질 수 없겠죠. 자, 아이맥스관에서 팝콘과 음료수를 들고 입장하려고 보니까요. 자, 택스와 서비스 비용 등을 다 합해보니 와, 거의 $40에 달합니다. 현재 미국에는 얼마나 많은 영화 상영관이 있을까요? 2000년 들어서 미국에는 약 35,700개의 상영관이 있었는데요.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는 4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4만 400개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영화관을 찾는 사람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까요? 코로나 팬데믹 전인 지난 2019년 영화관 방문 관객 수는 3억 5,600만 명에 달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 수는 7,500만 명가량으로 급감했고 2021년에는 소폭 회복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 기간의 3분의 1 정도인 1억 3천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영화 산업의 게임 체인저, OTT 서비스. 몇 년 전부터 영화 산업을 위협하는 서비스가 등장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OTT 서비스입니다. OTT는 영어 Over the Top의 줄임말로 인터넷망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일컫습니다. 넷플릭스, 애플 TV 플러스가 대표적입니다. 3년 이상 OTT 서비스 넷플릭스를 사용하고 있는 오웬 딘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To me, clearly one relative benefit of subscribing Netflix is convenience. So you don't have to dress up, get in the car, spend time on getting to the theater.
오웬 씨는 넷플릭스의 장점은 바로 편리성이라고 말했는데요. 극장에 가기 위해 옷을 차렸거나 차를 탈 필요가 없이 그냥 잠옷을 입고 바로 TV 앞으로 가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의 OTT 서비스 시장 규모는 29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미국 내 OTT 서비스는 연 평균 성장률 11%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보고서도 나왔는데요. 다만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또 차별화 서비스의 한계 등으로 인해서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전미 극장 소유주 협회의 존 피션 최고 경영자 겸 회장은 영화 산업에서의 상승을 위해선 극장과 OTT 서비스 업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And what happens if you take a streamer movie from Netflix or whomever and give it a good theatrical run widely?
넷플릭스 등이 제작하는 영화를 극장에서 일정 기간 독점 상영할 경우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이고 인터넷 스트리밍만 하는 영화는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 영화 산업의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7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미합중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 소식은 몇 시간 안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미국인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3년 초부터 미국을 이끌어온 만큼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이름은 많은 미국 젊은이에게 그 세대가 아는 유일한 대통령이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3년 3월 4일 미 합중국의 제32대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이 위대한 국가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존속할 것이며 부활하고 번영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전하며 당시 심각한 경제 위기로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미국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남겨주며 첫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3년에서 1945년까지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을 네 번 지낸 유일한 인물로 안으로는 대공황이라는 경제 위기와 밖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국제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준 대통령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15개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고 과감한 금융개혁을 단행하며 미국인들에게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미국 달러화의 근본이제를 폐지하고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뉴딜이라는 과감한 개혁정책을 실시했고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미국인들의 삶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의 미 해군기지를 기습 공격하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지도자로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을 때 전쟁 뒤에 전 세계가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하는 미국인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운데 한 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933년부터 1944년까지 이어졌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미 합중국을 이끌어갈 새 지도자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가 시작됐지만 미국인 대부분은 이 신임 대통령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1944년 민주당 대통령 전당대회에서 해리 트루먼이란 이름의 인물이 부통령으로 지명된 것도 사실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선택이었습니다. 민주당 대의원들은 몇몇 다른 후보를 고려한 끝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4선 도전에 함께할 부통령으로 해리 트루먼을 지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화당 후보를 쉽게 이기고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해리 트루먼 부통령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 해리 트루먼은 평범한 정치인이었습니다. 해리 트루먼은 큰 유명세도 없었고 내노라 하는 부유한 가문 출신도 아니었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힘 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부통령은 미국 역사상 유일한 4선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몇 달 만에 갑자기 사망하면서 대통령 자리를 이어받았지만 평소 그다지 주목받는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해리 트루먼은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1884년 5월 8일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 라마에서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생활했고 어린 시절 해리 트루먼은 역사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피아노 치는 걸 즐기는 소년이었습니다. 트루먼은 자라면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지만 시력이 나빠서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지 못했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다른 대학에도 진학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은 고등학교와 야간 로스쿨을 다니며 공부한 게 전부였습니다. 청년 시절 트루먼은 집에서 농사를 짓기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해리 트루먼은 주방위군의 일원으로 유럽에 가서 싸웠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몇 년 동안 남성 의류점을 운영했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해리 트루먼의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민주당 당원으로 지역 정치에도 관여했는데 트루먼 역시 아버지처럼 마을 도로 감독관을 지냈고 군 행정관을 거치면서 주 정치에 관여했습니다. 사실 해리 트루먼은 꽤 오랫동안 정치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결국 거의 40살쯤 됐을 때 고향인 미주리주에서 낮은 직책으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1934년까지 트루먼은 미국 연방 상원의원으로 지명될 만큼 주에서 인기를 얻었고 결국 미주리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으로 선출되고 6년 뒤 재선에도 성공했습니다. 연방 상원의원이 됐지만 해리 트루먼은 처음에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정부의 지출 낭비를 조사하는 상원위원회를 이끌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됐고 1944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네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섰을 때 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시간 기독교 복음 가수에서 팝 음악의 대스타가 된 첫 아프리카계 가수 샘 쿡을 소개합니다.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기독교 복음 가수에서 팝 음악의 대스타가 된 첫 아프리카계 가수 샘 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arling you send me I know you send me 미국의 흑인 가수이자 작곡가인 샘 쿡이 부르는 You Send Me입니다. 1950년대 말과 60년대 초 샘 쿡은 미국 음악계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수이자 작곡가이기도 한 그는 소울 음악의 선구자일 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음악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소울의 황제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샘 쿡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까지도 독특한 음색에 그가 팝 음악에 끼친 영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음악 스타일은 흑인들은 물론 백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지만 샘 쿡이 이 자작곡 You Send Me를 불러 히트를 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샘 쿡은 1931년 미국 남부 미시시피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남부에서 태어났지만 자란 곳은 일리노이주의 대도시 시카고였습니다. 아버지는 침례교 목사였습니다. 쿡은 불과 15살 때부터 노래를 불렀습니다. 19살 때는 당시 이름 있는 복음 음악단 소울 스타러스에서 선창자가 됐습니다. 1950년 그는 악단이 부를 노래를 직접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악단에서 활동한 6년 동안 쿡은 자신의 스타일을 소울 스타러스에 가미했습니다.
어느덧 그는 복음 음악에서 가장 뛰어난 스타로 올라섰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노래도 잘 부르는 그는 특히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의 노래 Touch the Hem of His Garment입니다. In the Bible days, she had been sick so very long. But she heard my Jesus was passing. 오랫동안 중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 치유를 받았다는 성경의 이야기를 노래한 것입니다.
샘 쿡은 소울 스타러스 단원으로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노래를 부르는 가수였지만 그는 다른 노래도 부르고 싶었습니다. 복음 음악은 당시 흑인들의 중요한 문화였고 그 사회에서 매우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 팝 음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방향을 바꾸기로 한 그의 결정은 많은 흑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그 같은 변화는 오늘날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 흑백 인종 갈등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당시 백인 청취자를 갖고 있는 라디오 방송국들은 흑인 가수의 노래를 틀지 않았습니다. 소울 스타러스의 노래를 녹음한 음반사도 샘 쿡에게 팝 뮤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진지하게 조언했습니다. 그 같은 변신은 소울 스타러스 밴드를 저버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샘 쿡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래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는 흑인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백인도 혐오하지 않는 노래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소울 스타러스가 흑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지만 샘 쿡은 악단을 떠났습니다. 조심스런 결정이었지만 그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머지않아 그는 팝 뮤직의 대스타가 된 것입니다. 샘 쿡의 첫 팝 음반은 1957년 킨이라는 조그마한 음반사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앞서 들은 You Send Me입니다. 이 노래는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첫 해에만 음반이 170만 장이나 팔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가수로서의 그의 능력을 증명해준 이 노래는 샘 쿡의 음반 중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Darling you send me Baby you send me Unless you do, unless you do you send me 나를 반하게 만든 건 바로 그대 당신의 매력에 빠지게 한 건 바로 그대. 잠시인 줄 알았는데 끝이 없네요. 이제 그대와 결혼하고 싶어요.
샘 쿡의 목소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목소리와도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능한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1959년 그는 흑인 음악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음반사를 창업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SRA 레코드였습니다. 또 음악 출판사를 차려 그의 모든 노래 판권을 이 회사가 소유하도록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흑인 음악가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은 음악가들은 사업상으로는 다 실패했습니다.
history. Don't know much biology.
퀸 레코드를 갖고 있을 때 나온 히트곡 중 하나가 원더풀 월드입니다. 역사도 잘 모르고 생물학도 잘 모르고 과학책도 잘 모르고 학교에서 배운 프랑스어도 잘 몰라요. 하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잘 알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잘 알아요. 얼마나 황홀한 세상인가요?
1960년 샘 쿡은 대형 음반사인 RCA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작은 흑인 음반사 사람이 그렇게 큰 음반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오늘날에는 흔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RCA로 옮긴 후 샘 쿡은 히트곡을 많이 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들으신 Bring It On Home To Me, 우리 집으로 가져다 주세요입니다. 그가 흑인 교회 다닐 때 시작한 음악적 표현 Call and Answer, 부르고 응답하라를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1962년 샘 쿡은 RCA에서 인기 있는 새로운 댄스 트위스트 곡을 내놓았습니다. 곡목은 Twist in the Night Away입니다. Let me tell you about a place somewhere up in New York way where the people are so gay, twisting the night away. Here they have a lot of fun, putting trouble on the run. Man, you find the old and young, twisting the night away. Yeah, twisting, twisting.
1964년 12월, 인기 높은 샘 쿡의 생애는 갑자기 종말을 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한 그가 한 여성과 투숙했던 모텔에서 총을 맞고 사망한 것입니다. 총을 쏜 사람은 모텔 관리인이던 한 여성이었지만 여러 사람의 증언이 서로 엇갈려 사건은 명확히 규명되지 못한 채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이 불과 33살, 그의 사망은 팬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열린 그의 장례식에는 무려 20만 명이 넘는 팬들이 도시의 네 구역에 걸쳐 줄을 서서 그의 시신의 마지막 인사를 보냈습니다. 그의 유해는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공원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는 저 세상 사람이 됐는데도 생전에 발표하지 못했던 노래 두 곡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 A Change is Gonna Come, 변화는 온다입니다. 성가와 팝을 혼합한 강렬한 이 노래는 민권운동이 한창이던 당시 투쟁의 노래로 불리웠습니다. 팬들에게는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말라는 이 노래가 마치 자신들에게 전하는 위대한 음악인의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일생을 다룬 영화들도 나왔습니다. 음악 전문지 롤링스톤은 샘 쿡을 사상 가장 뛰어난 음악인 100명 중 16위로 꼽았습니다. 가수로는 4위로 꼽았습니다. 2023년에는 사상 가장 위대한 가수 3위로 선정했습니다. 대도시 시카고는 그가 살았던 동네 거리를 샘 쿡 웨이로 명명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복음 음악에서 팝 음악의 대스타가 된 첫 아프리카계 가수 샘 쿡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